둥근 지구에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신대륙을 발견하고 개척하고 싶어하는 콜럼버스. 그런데 스페인 총리는 이미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 콜럼버스를 시기하며 몽상가일 뿐이라고 말하는데요. 콜럼버스는 총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밖을 봐요. 뭐가 보이죠? 궁전, 교회들의 첨탑, 문명, 하늘을 찌르는 종탑. 모두 나 같은 몽상가가 만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2년 개봉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입니다. 제라르 드 파르디유, 아만드 아산테, 시고니 위버가 출연하는데요. 콜럼버스의 항해 500주년을 기념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그의 업적, 역경을 그린 영화인데요. 1492, 천국의 정복, 지금 만나봅니다. 서쪽 바다로 항해하면 인도에 도착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에스파냐 왕국으로 이민 온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콜럼버스는 어린 아들 페르난도를 데리고 바다를 바라보다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배의 모습을 보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자신의 의지를 더욱 불태웁니다. 15세기 말 유럽은 마르코폴로의 동방 견문록에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는 백길로는 너무 멀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서쪽 바다로 항해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한 땅이라서 끝까지 가면 지옥으로 떨어질 거고 그곳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는 공포와 미신이 난무했는데요. 또 기존의 권리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귀족들의 탁상 공론까지 콜럼버스의 제안에 제동을 겁니다. 당시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합병된 에스파냐를 통치하고 있던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버스의 계획을 지원해 1492년 드디어 산타마리아 호를 비롯한 세척의 배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극심한 공포와 난관을 헤치면서 예정의 두 배가 넘는 2개월여 동안 서쪽으로 항해하던 콜럼버스 일행은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산살바도르 섬을 발견하는데요. 그곳을 인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식민지로 개척을 시작하는데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수록곡 중에서 반젤리스의 28th Parallel, 위도 28도선이었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탐험 500주년을 기념해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의 합작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명한 제라르 드 파르디오가 콜럼버스 역할을 맡았는데요. 에일리언과 블레이드 러너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의 여정은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 크기의 대형 범선 세척을 제작해서 촬영에 사용한 이 작품은 당시 대단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주관사인 콜럼버스 기념 사업회와 저작권 문제로 콜럼버스의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1492, 천국의 정복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은 콜럼버스의 야망, 개척정신, 도전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92 천국의 정복 음반의 두 번째 곡목에 수록되어 있는 이 작품의 원제이기도 한 Conquest of Paradise라는 곡은 비장미와 웅장함 속에서 절묘하게 뒤섞인 서정미가 돋보이는 곡이기도 한데요. 힘차고 의미 있는 출발을 할 때, 그런 장관들이 연출이 될 때 곳곳에서 많이 사용되죠. 산타 마리아호를 비롯한 세척의 선박이 신대륙을 찾아서 안달루시아의 팔로스항을 힘차게 출항할 때 신대륙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또 교회의 종탑에 큰 쇠종을 달아올리는 힘든 공사를 할 때 또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갈 때 흐르는 음악인데요.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주제곡 듣고 오겠습니다. 반젤리스의 Conquest of Paradise 천국의 정복 함께 듣고 오시죠. 주인공인 콜럼버스 역으로는 당시 프랑스 국민 배우라고 칭송받던 제라르 드 파르디오가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콜럼버스를 아주 순수한 이상주의자로서 탐험가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 콜럼버스는 신학로의 개척에 따르는 황금과 향료 등 부의 창출에도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구가 둥글다는 기존의 학설을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내려는데 집착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콜럼버스를 지나치게 미화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콜럼버스가 산타 마리아호를 비롯한 세척의 범선으로 신학로를 찾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영화 에일리언의 주인공 시고니 위버가 맡았습니다. 품이 있고 호방한 성격의 여왕에 잘 어울리는 연기를 펼쳐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이 영화를 여는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은 콜럼버스가 본격적인 항해를 떠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데요.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화형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16세기로 넘어가는 르네상스 시기에도 광기와 비합리성이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 또한 극심했는데요. 스페인 종교재판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적게 잡아도 30만 명 이상으로 약 3만 명이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1492년에 개종하지 않은 자들은 국외로 추방이 됐는데요. 지리적으로도 계속 통합을 해 나갔는데 영화에도 이슬람이 지배하던 그라나다를 함락하는 장면도 삽입돼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에스파냐인들은 탐험, 정복, 상업활동을 하면서 가공할 만한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말과 칼, 창을 이용한 대량학살과 원주민 강제 노역이 자행됐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영광, 원주민들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던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반젤리스의 Light and Shadow, 빛과 그림자.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함께하고 있는데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럽인으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역사의 시작이었겠지만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토착민의 관점에서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미주 대륙을 발견한 이탈리아 출신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비롯한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공헌에 감사하는 콜럼버스 데이로 기념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도시와 주에서는 이날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 제도를 도입하고 원주민 학살과 문화 파괴를 자행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겹치면서 콜럼버스 대신 아메리카 대륙의 원래 주인인 토착민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사우스 다코타주가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1990년 아메리카 원주민의 날로 전격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가 시로는 처음으로 1992년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버몬트, 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콜로라도주 덴버시, 포틀랜드, 앨버커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죠.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닌데요. 콜럼버스의 고향인 이탈리아,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했던 스페인, 그리고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남미의 콜롬비아 등 미주 대륙의 몇몇 나라도 콜럼버스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 10월 12일 현재 바하마 군도를 발견하고 이 섬들을 산살바도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하마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곧 내륙을 탐험했고 콜럼버스의 탐험 이후 유럽인들은 미주 대륙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당시 인도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서 현지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을 뜻하는 인디언이라고 불렀죠.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사람이어서 콜럼버스 데이는 특히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게 특별한 날인데요. 이 콜럼버스 데이는 사실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차별당하던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 출신인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날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탈리아 이민자뿐만 아니라 미국 내 중남미계 주민들도 콜럼버스와 스페인 왕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콜럼버스 덕에 스페인 문화가 미주 대륙에 전파돼서 콜럼버스 데이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West Across the Ocean Sea, 바다 건너 서쪽으로 들어보시죠. 1492 천국의 정복은 당시 약 4,700만 달러라는 큰 금액으로 만든 대작 영화인데요. 북미에서 약 7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과 호흡을 맞춘 음악가 반잘리스의 음악들은 작품의 영상미를 뛰어넘고도 남을 정도로 압도적인 음악을 들려줬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불의 전차의 주제곡으로 1982년 아카데미 영화제 음악상을 수상한 반잘리스의 역할이 이 영화에서 컸죠. 그리스가 낳은 최고의 영화 음악가로 성장한 그는 블레이드 러너, 알렉산더 등의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Eternity, 영원입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을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누군가 살고 있었다면 개척이 곧 침략이다. 영화보다는 영화 수록곡이 더 빛났던 작품이었다. 신항로 개척보단 도달 후에 희망이 좌절된 데 초점이 맞춰져서 지루했지만 그래도 대작이었다. 콜럼버스를 조금 미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제외하면 최고의 영화였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일간신문 인디펜던트 평론가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1492, 천국의 정복은 길고 정지된 텅 빈 선체다. 오래된 질서가 신세계에 부딪히는 영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주간뉴스 잡지 뉴스위크의 평론가는 거의 5천만 달러에 달해서 탄생한 이 대서사극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영화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묵시카 앤더 홀스, 콜럼버스의 의견과 행동에 불만이었던 귀족 묵시카와 말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1492 천국의 정복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주민인 우타판이 신대륙 건설에 동참하다가 결국에는 본래의 모습인 원주민으로 돌아가는데요. 원주민 우타판이 마지막에 콜럼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우리말을 배우도록 하시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의 모든 공로는 동시대 다른 탐험가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콜럼버스에게 남은 건 세월을 낭비한 실패한 탐험가라는 오명과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뿐인데요.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콜럼버스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은 동시대의 비난과 경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하는 선구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 콜럼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이 있는 곳엔 지옥도 항상 같이 있었기에 결국은 실패였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일대기를 각색한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콜럼버스가 인솔한 세척의 배 이름이죠. 핀타호, 니냐호, 산타 마리아호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 놀러 가면 헤어질 때 참 힘들어요. 짧은 시간에도 정이 많이 들어버리거든요. 이모 가지마 가지마 더 놀다가 하고 붙잡거든요. 이처럼 떠나려고 하면 아쉬운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같은 주말이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떠나보내기 싫은 아쉬운 마음을 음악으로 한번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첫 곡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한 아름다운 일요일 Beautiful Sunday 다니엘 분의 목소리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포크송의 여왕 조앤 바에즈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텐데요. 이 조앤은 1941년 1월 뉴욕의 스탠튼 아일랜드에서 세 딸 중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핵무기 제조에 반대하는 물리학자였고요. 어머니는 희곡 작가였어요. 무기 개발에 끝까지 반대한 이 의식 있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앤은 인권을 최우선에 두는 의식 있는 젊은이로 성장하게 되죠. 또 조앤이 태어났던 1941년에는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2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벌어지던 때였는데요.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서 촉발된 전쟁으로 세계는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세계 2차 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조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태어났던 조앤은 아버지로부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 멕시코계였던 아버지로 인해서 백인과 다른 인종으로서의 부당한 대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배경들이 바로 그녀의 생각 그리고 음악 성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 흐르는 곡 We Shall Overcome이라는 노래가 대표적인 인권 운동곡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거다. 언젠가 우리는 이긴다. 진리는 자유를 낳고 평화로운 삶이 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We Shall Overcome. 조앤 바에즈의 목소리로 들으셨는데요. 이 인종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참된 자유를 구하고자 앞장섰던 조앤 바에즈의 열정은 점점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피부색이 달라도 또 지위의 높고 낮음이 다르다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잖아요. 특히 미국에는 피부색이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목소리를 냈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조앤 바에즈. 그녀는 1959년 캠브리지의 포크 음악 클럽에서 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그 당시에 있었던 역대 포크 가수 중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정받은 만큼 그녀의 매력은 금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포크 전문 음악사였던 뱅가드와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걷게 된 조앤은 발표하는 앨범마다 성공을 거두게 됐고요. 최고의 포크 싱어 스타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앤은 상업성을 철저하게 거부했어요. 초심을 간직한 채로 이후 1971년까지 저항의 메시지를 담은 앨범을 꾸준히 발표하게 됐고요. 그녀의 나이 77세가 되던 2018년에도 새 앨범을 발매하기도 하면서 큰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수많은 곡들 중에서 한 곡을 오늘 마지막 노래로 골라봤어요. 전문가들에게도 인정받는 수작으로 꼽혔던 곡인데요. Diamond and Rust라는 곡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떠올리게 된 추억을 이 다이아몬드와 낡고 달아 녹슬어버린 것에 비유한 그런 곡이거든요. 음악적 완성도 그리고 보컬, 사상 뭐 이런 모든 측면에서 정상의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런 찬사를 받기도 한 곡이에요. 과연 어떤 노래였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사회 변혁을 향한 나의 헌신은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조앤 바이즈가 남긴 말이에요. 그녀의 용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곳 워싱턴 DC에서 남서쪽으로 약 200km 거리에 있는 몬티첼로.
Well, good afternoon, my friends. What a pleasure to greet you once more.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대농장과 저택이 있는 곳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이곳에는 연중 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와 정치와 외교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토마스 제퍼슨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번에는 신생 아메리카 합중국의 역사를 만들어간 토마스 제퍼슨 이야기를 두 편에 걸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몬티첼로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의 묘역. 제퍼슨은 스스로 자신의 묘비를 설계하고 비문도 지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한 버지니아 법을 제정했으며 버지니아 대학교를 설립한 토마스 제퍼슨. 1743년 4월 2일 출생, 1826년 7월 4일 사망.
사실 묘비에 새겨넣을 수 있는 그의 업적은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 제3대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외교관, 국회의원, 버지니아 주지사, 주 상하원 의원 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퍼슨은 비문에 위에 세 가지 내용 외에는 단 한 자도 더 넣지 말라고 유언했습니다.
제퍼슨이 왜 꼭 세 가지만 기록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 세 가지야말로 오직 제퍼슨만이 이룩한 역사적 과업이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동부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 육녀 중 셋째였지만 아들로서는 첫 번째였습니다. 아버지 피터 제퍼슨은 대지주였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다른 농장 지역의 아이들처럼 말 타고 사냥하고 낚시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토마스에게 읽기, 쓰기, 농장의 회계 관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등도 배웠습니다.
불행하게도 토마스가 1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남인 토마스 제퍼슨은 약 5,000에이커에 달하는 광대한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제퍼슨은 대지와 함께 수십 명의 노예도 물려받았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항상 책을 들고 다녔고 예리하고 부지런한 학생이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한 날도 허다했습니다. 대학을 마친 후에는 버지니아의 저명한 법률가로부터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제퍼슨은 25살 때 산꼭대기에 몬티첼로라 불리우는 대저택을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에 걸쳐 정원과 각종 생활 공간을 넓혀나갔습니다. 이 건축물은 초기 미국의 복고풍 건축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살 때 마사 웨일스 스켈튼과 결혼한 제퍼슨은 그때부터 몬티첼로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섯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란 자녀는 마사와 메리 두 딸뿐이었습니다.
부인 말사는 여러 차례 임신과 출산으로 허약해졌으며 결국 결혼 10년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망 요인은 산후 합병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퍼슨은 내 인생의 동반자가 사라졌다며 슬퍼했습니다. 제퍼슨은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퍼슨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건 버지니아 주의원에 선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제퍼슨은 미국의 독립을 논의하는 13개 주 대표회의, 즉 1774년 제1차 대륙회의에 나갈 버지니아 주 대표의 입장문을 작성하면서 뛰어난 정치인의 면모를 나타냈습니다. 제퍼슨은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으로부터 버지니아가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제2차 대륙회의에 나간 제퍼슨은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퍼슨은 드디어 식민지 주들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임을 주장합니다.
제퍼슨이 작성한 초안은 모든 인간은 재산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권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정부가 준 것이 아니며 정부는 인민의 공복이지 지배자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나오며 어떤 형태의 정부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라고 못다갔습니다.
선언서는 또 연합한 아메리카 나라들, 즉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영국의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으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돼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제퍼슨은 선언서가 담고 있는 원칙들이 모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계속 도전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상은 신생국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776년 대륙회의를 떠난 제퍼슨은 다시 버지니아로 돌아와 주의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식민지 각 주는 영국의 국교를 정식 종교로 삼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정교 분리 원칙에 입각해 버지니아의 종교 자유령을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시도에 대해 성공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강력한 반대를 벌였으나 격렬한 토론 끝에 1786년 결국 자유령은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신생 미국은 서방 세계에서는 맨 먼저 종교 분리 정책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종교 자유령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배해 자기들의 견해와 사고방식만이 진실되고 오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거짓 종교이며 죄악이자 횡포라고 선언했습니다.
제퍼슨은 이 법령을 자신의 가장 두드러진 기여의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버지니아 종교 자유령은 미국 밖으로도 널리 전파돼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1779년부터 1781년까지 버지니아 주 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제퍼슨이 주 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영국군과 식민지군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781년 6월 영국군은 당시에 주 정부 청사가 있는 리치몬드를 기습했습니다. 제퍼슨은 영국군이 들이닥치기 직전 간신히 리치몬드를 빠져나가 화를 면했습니다.
그러나 제퍼슨은 주지사이면서 도망을 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퍼슨의 정치적 미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제퍼슨은 다시 버지니아 주지사로 당선되지 못했고 잠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1784년 제퍼슨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뒤를 이어 프랑스 공사로 임명되면서 공직 생활을 재개합니다.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제퍼슨은 미국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분쟁에 휩쓸리지 않고 고립주의 정책을 유지하도록 외교관의 슬기를 발휘했습니다.
이때 제퍼슨은 파리의 사회적 엘리트, 귀족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동시에 열심히 유럽 문화를 배우고 서적, 씨앗, 묘목 등을 몬티첼로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건축 설계, 미술품, 가구, 과학기재, 각종 정보도 함께 보냈습니다.
1790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자 제퍼슨은 초대 국무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국무장관 시절 그는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연방당원인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존 애담스 부통령과 함께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많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사법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정부를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퍼슨은 식민지의 각 주가 보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796년 제퍼슨은 민주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표결에서 단 3표 차이로 존 애담스에게 패했습니다. 애담스 신임 대통령은 제퍼슨을 부통령으로 임명했습니다.
4년 후 제퍼슨은 다시 대선에 나가 접전 끝에 존 애담스를 물리쳤습니다. 이로써 토마스 제퍼슨은 드디어 미국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토마스 제퍼슨 1편으로 그의 성장기와 독립선언서 작성, 종교 자유령 제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